자, 문단 29에 대한 추가 논의에서 우리가 아까 제4장의 문단 29를 다시 보면은 사람을 낚시하는데 둥둥 떠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은 부정의한 일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공정성 이론을 안 끌어들이고 해악을 방지한다. 이런 근거에서 미리 논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의로부터 파생되는 의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여기서 정의라는 것은 공정성의 원칙, 즉 평등한 배려와 대우, 존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추상적 평등주의 원칙을 자유의 관계에 있어서 실현한 것, 추상적 평등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자유의 경계를 그은 것, 그런 것이 바로 정의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자유와 혹은 의무의 근거라고 볼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낚시를 하고 있는데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지 않고 멀뚱멀뚱 쳐다보는 것, 이것을 보통 이제 처벌하거나 개입하는 그런 것을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국어 작문 시간에 숙제로 내주거나 아니면은 논술 공부할 때 이제 전형적인 문제로 등장한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 하는데, 보통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한번 부작위의 경우와 관련해서 논의를 해봅시다. 그래서 첫 번째로 정의가 추천하는 자유의 분배, 방가로 1. 롤즈의 무지의 베일을 쓴 원초적 상황이나 드워킨의 경매 시장과 보험의 이념에 의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조그만 도움으로 절박한 생명의 위험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 라는 것에 대비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드워킨의 경우에는 보험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 그 절박한 생명의 위험을 구출해 줄수 있는 어떤 사람의 자유의 경계를 긋게 되겠죠. 롤즈의 경우에도 원초적 상황에서 자신이 그러한 어떤 생명의 위험을 처해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할지도 모른다. 물론 롤즈가 그런 이야기는 한건 아닙니다. 롤즈는 이런 문제는 원초적 상황의 문제로 다루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 논리를 좀 확장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그 둥둥 떠내는 사람은 공정하게 그것을 구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법적 권리로서 구성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평등한 자유의 경계 긋기 이론을 제시했는데, 그 이론을 통해 생각해 보면은 계속해서 살아갈 자유와 그 둥둥 떠내려간 사람의 계속해서 살아갈 자유와 낚시를 할 자유는 그 순간에 있어서는 적어도 양립 불가능하며, 적절한 그 구호, 구조, 에이드를 받아서 계속해서 살아갈 그 물에 빠진 사람의 자유는 낚시의 그 순간 잠시 낚시를 계속할 자유에 우선되는 서열상 높은 지위를 차지하는 자유가 아닐까. 그래서 직접 물에 뛰어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구조할 수 있는 다른 방편들을 강구할 수 있던 환경에 있었던 한 낚시를 계속해서 앉아서 할 자유 자체가 없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자유의 경계 자체가 그러한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구하는 것만이 그 사람이 할수 있는 행동으로 자유의 경계를 걷는 것을 보편적으로 정당화하는 이유가 있죠. 그것이 바로 공정성의 이념이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공정성의 이념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그 사람 구조하는 것이 의무고, 구조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건 자유 영역 바깥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 문제를 논의함에 있어서 해악 방지라는 개념은, 그래서 해악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분석하고, 해악 분배의 독립의 원칙, 독립된 해악 분배의 원칙, 이런 것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었죠. 이 이유는 우리가 애초에 자유 경계를 그음에 있어서 공정성의 원칙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방가로 2에서는 존 스튜어트 밀이 해악을 방지하지 않은 것은 태만에 의해서 해악을 가한 것과 동일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너무 좀 포괄적인 음명이 아닌가 해서 좀 구분해서 동일한 경우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형법상 부작위의 구조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작위의 의의라는 것은 명령 규범을 위반하는 것, 즉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그것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형법상 다중불회산죄, 이게 뭐 다중이 운집했는데 경찰이 해산해라고 했는데 해산을 안 했어요. 다중불회산죄. 그리고 퇴거불행죄. 집에 친척이 들어왔어. 근데 친척이 이제 들어와가지고 뭐빚 빌려달라 뭐 이야기를 했는데 계속 안 빌려주겠다 이랬는데 빌려줘 이러면서 안 나간단 말이야. 그래서 나가세요 이래가지고 막 나가세요 이랬는데 안 나가. 그러면 퇴거불행죄를 구성하는 겁니다. 들어오라고 했기 때문에 주거침입죄는 아니고, 주거침입죄는 이제 들어오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왔다거나 아니면은 박물관에서 나갈 시간 됐는데 이렇게 꽁쳐놓고 안 나가거나 그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죠. 그러니까 나가란 말을 했는데 안 나간 것은 태거불응죄다. 동그라미 부작위에는 진정부작위와 부진정부작위가 있는데 진정부진정 이게 뭐큰 의미가 없고 부진정했을 때는 자기로도 행할 수도 있고 부작위로도 행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하고 진정부작위는 아까 위에서든 다중불회산죄나 퇴거불응죄 이런 것 같은 부작위에 의해서만 범해질 수 있는 범죄 이게 진정부작위고 부진정부작위는 이제 살인죄 같은 거는 자기로도 행할 수 있죠. 칼로 푹푹 찌르는 건 자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그 아내가 죽어가는데 옆에서 멀뚱멀뚱 지켜보는 거는 부작위란 말이죠. 그래서 그두 가지 다할수 있는 것이 바로 부진정부작위 범이고 사마리아인법이 문제되는 것은 부진정부작위법, 특히 결과범. 아까 낚시하는데 둥둥 떠내려가면은 죽음이란 결과가 문제되고 그 결과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부진정부작위 범이란 말이죠. 세 번째로 고의에 더하여 고의가 분명히 있어야 되고 구성 요건을 따지자면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이제 객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구성 요건적 상황이 필요가 합니다. 부작위 범은 먼저 구성 요건적 상황이 존재해야 함을 깨달아야 되겠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이 존재해야 되겠죠. 구체적인 자기 의무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사실관계. 낚시하고 있는데 사람이 둥둥 떠내려간다는 그런 사실관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부작위를 했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세 번째는 행위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적 개별적 행위 가능성인데, 객관적 행위 가능성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부산에서 아버지가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데 서울에 있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것이고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니언 구체적인 행위자 명령된 행위를 객관적으로 할수 있었다는 개별적인 행위 능력. 이 사람이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그 깡통을 걷고 있는 사람이 둥둥 떠내려가는데 이 사람은 수영도 못하고 뭐 던져줄 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멀뚱멀뚱 보면서 구급차만 그 119만 불렀단 말이에요. 아무 어떤 조정을 못하고 아무까지도 없고. 근데 그 사람은 부작위범의 구성 요건 해당성이 없어요. 왜냐면은 개별적 행위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위 1, 2, 3 요건은 사마리아인의 법을 도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이 문제되는 어떤 케이스에서도 모두 보통 갖추어지는 요건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작위를 자기로 평가, 윤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인데, 이에는 보증인지와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이 있다. 행위정령의 동가치성은 뭐냐면은, 부작위가 자기의 행위와 동일한 규범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보통 결과범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어떤 살인의 결과, 죽음이란 결과 문제되는 경우에는 행위의 정형성 자체는 크게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로 맞죠. 이 중에서 비사마리안의 행위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보증인 지위의 분석이 핵심이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자, 서로 맞자 1부터 5까지가 갖춰져야지 구성요건 해당성이 있게 되는데, 이 중에서 보증인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보증인 지위에서 이 보증인은 뭐 한자로 보자면은 할아버지가 보증은 절대 서지 말라고 했었지 할때그 보증과 똑같은 한자이지만, 형법에서 보증인이라 할 때는 그 의라는 것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있어서 부작위범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의 어떤 형법적 의무가 있을 때, 형법적으로 평가되는 의무가 있을 때 보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증인지 인정 요건 살펴보면은 1, 2, 3, 4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보증인 의무다. 의무를 발생케 하는 근거는 형식설과 실질설이 있습니다. 형식설은 어떤 법원, 법의 근원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정해놓고 여기에 해당되면은 보증인 지위가 생긴다. 그래서 법령 계약 선행 행위. 법령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그 민법에 의하면은 그 부양 의무가 있기 때문에 가족들, 동거 친족 이런 사람들은, 직계 친족 이런 사람들은 보증인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살짜리 애를 마음에 말안 듣는다고 밖에 냈다 버리고 오면은 그 유기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보증인 의무와 상관없는 것이고, 좀더 좋은 애는 유기죄는 그게 자기니까 부작위범과 관련되면 애가 우물에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4살짜리 자기 아들이. 근데 애가 참 밉상이라서 빽빽 울고 해서, 그래, 요번 기회에 너 죽으라 이러고 발짱 끼고 가만히 있으면은, 보증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에 대해서 보증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구해야 돼요. 구하지 않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살인죄가 됩니다. 그 애가 스스로 기어 들어갔지만, 근데 내가 시골에 한번 놀러를 갔는데 어떤 애가 스스로 우물에 기어 들어가고 있어. 근데 가만히 놔둬도 적어도 현행법에 의하면은 보증인 의무가 없습니다. 보증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아무 죄도 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보증인 의무가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고, 왜이 경우에 제가 방금 든두 살에서 차이를 가져오게 하는 것은 법령 때문이죠. 법령 때문인데, 만약 내가 그 애를 촌에 내려갔는데 돌보기로 했다, 보모를 오늘 하루 하기로 했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 살인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애를 갖다가 마당에서 잘 놀고 있는데 우물가로 옮겨놨어요. 애를 괜히 심심해서, 야, 우물에 옮겨놨다, 링하고 좀 비슷하게 한번 움직여봐라, 그러니까 애가 우물에 옮겨놓으니까 꾸물꾸물 우물로 들어간단 말이죠. 자기가 우물에 옮겨 놓는다는 위험을 증가시키는 선행 행위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보증인 의무가 생겨요.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해서 구출해야 되고, 우물에 옮겨 놓고 애를 안 구출했으면 멀뚱멀뚱 보고 있어서는 살인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선행 행위는 원래는 이제 법원이라고 할순 없는데, 우리나라 그 부작위를 규정해 놓은 형법 규정에 선행 행위 하나 규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형법 규정에 의해서 보증인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형식설에 의하면은 어떤 때는 보증인 의무가 너무 넓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보증인 의무가 너무 좁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증인 의무가 필요한 곳인가 이런 것을 규범적으로 이제 판단해서 형식설과 실질설을 결합시키는 결합설이 오늘날 통설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뺑소니 같은 거 하는데, 뺑소니를 할때 우리가 보통 이제 뺑소니를 해가지고 사람이 죽으면은 그 특가법 위반죄, 성행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치고 달아나기 전에 만약에 이제 보증인 의무가 그러니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사람 치고 달아나면 특가법 위반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과실이 전혀 없어요. 40km로 달렸는데 이 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도로 한가운데 누워 있었단 말이죠. 술을 먹고 깨어지고 덜컹 해가지고 이래 봤는데, 그럴 경우에 그 병원에 데려가면은 그 사람은 아무 죄가 안 되거든요. 과실이 아예 없을 때, 과실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으면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했다 이런데, 그런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이제 도로교통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이 되겠고, 그래서 데리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 이 법을 잘 몰라가지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도망가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도망가는데, 이 사람을 탁 보니까 가만 놔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이걸 보통 우리 법적으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 뭐 죽어도 어쩔 수 없지, 나는 일단 도망가고 봐야 되겠다, 뭐 해도 없을 수 없이 이런 감수의 의사를 가졌을 때, 용인 혹은 감수 의사를 가졌을 때 미필적 고의까지 쪽에서 주관적 구성 요건인 고의를 갖췄는데, 보증인 의무가 형식설에 의하면 도로교통법상 구호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과실이 있든 없든 사람을 친 사람을 병원에 데리고 가야 된단 말이죠. 형식설에 의하면은 보증인 의무가 바로 생겨버리겠죠. 근데 그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실질설에 의해서 그 사람을 친다는 선행 행위에 위법성이 없단 말이죠. 과실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결합설에 의하면 위법한 선행 행위가 없으므로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의 구호 의무는 부작위 살인죄의 보증인 지위를 근거짓는 정도의 실질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무죄냐 하면 아니고, 그리고 아까 사람 친 거는 업무상 과실치상도 아니었죠. 왜냐면은 과실이 없었으니까. 그럴 경우에 이제 두고 달아난 거에 있어서 살인죄가 안 되면은 그와 법조경합의 보충관계에 있는 유기죄를 다음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기죄의 주체가 되느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유기죄의 주체는 법률과 계약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법률상 부양 의무가 있는 가족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에 의해서 뭐그 사람 부양하기로 계약돼 있거나 아니면은 그 보호하기로 계약돼 있는 사람은 유기죄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로교통법 50조 제1항은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요건인 보호 의무를 성립시키는 근거인 법률과 계약 중 법률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부작위 살인죄의 보증인 지위를 근거짓는 정도의 실질은 없으나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근거로서는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고 달아나는 유기, 즉 직으로서의 자기를 통해 그 과실 없이 친 사람이 죽은 경우 형법 제275조 1항에 의해서 유기치사죄의 재책을 지게 됩니다. 네, 이런 차이를 가져오는데 오늘날 결합설이 통설이다 이런 점을 알아두시고, 양가로 디귿 보증인 지위 인정에 대한 판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은, 판례 번호를 넣을까 하다가 그냥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표적인 판례이기 때문에 형법 교과서를 보면 다들 나오는 판례고, 조카 재방 살해 사건은 뭐냐면은 이제 동거는 하지 않는 삼촌이 숙부가 애두 명, 조카 두 명을 제 방으로 불러냈어요. 그래서 깎아줄게 불러내서 애들을 자기는 안전한 도로 쪽으로, 애들은 떨어지기 쉬운 그 제방 쪽으로 걷게 했단 말이죠. 제방의 가장 모서리 쪽으로. 그래서 한 명은 자기가 밀어서 넣어버리고 한 명은 미끄러져서 죽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가 밀어서 넣은 거는 자기에 의한 살인죄 하나가 성립하는데, 스스로 미끄러져서 떨어진 그 조카에 대한 살인죄 역시 성립하느냐, 여기에 이제 초점이 됐는데, 그 동거 친족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숙부라는 이유만으로 보증인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선행 행위를 했죠. 이불로 이제 자기는 안전한 쪽으로, 애는 미끄러지기 쉬운 제방 쪽으로 유인해서 걷게 했단 말이야. 그건 아까 우물에 애를 갖다 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통상 요구되는 주의 의무에 위법한 선행행위, 과실 있는 선행행위 혹은 이불로 어떤 고의 있는 선행행위를 해서 위험에 빠뜨린 다음에 위험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은,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증인 의무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살인죄 두 개의 경합범으로 아주 오래오래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경우에 살인죄인데, 그 제방 쪽으로 유인해서 걷게 하는 것이 살인죄로서의 행위정령을 갖추었느냐, 그래서 판례 같은 경우는 행위정령이 갖추었다 이렇게 평가하는데, 크게 뭐 상관없는 거죠. 그것이 제방으로 걷게 했건, 우물에서 우물로 가까이 데려갔건, 이런 것들은 살인이란 결과가 중시되는 그 결과범에, 순수 결과범에 있어서는 행위정령 자체는 행위가 어떤 정형성을 띈다, 이런 것 자체는 뭐 굳이 평가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수도 퐁당 유기 사건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술을 엄청 먹고 추운 겨울길에 걸어가고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이래 부르면서 걸어가는데, 앞에 또 노래를 부르면서 걸어가고 있는 또 술에 취한 사람이 보여서 술도 알딸딸하게 올랐고 춥기도 하고 해서 가지고, 아이고 형실에서 어깨동무를 하고 한참 걸었어요. 근데 둘다 술에 취했기 때문에 그 하수도 공사하는 그 구멍에 퐁당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한 사람은 이제 다리가 삐고 한 사람은 멀쩡하게 이제 빠져가지고 서로 안고 이제 잤어요. 거기서 그냥 잤는데, 아침이 밝아오자 한 사람은 이제 옆에 다친 사람이 있는데, 자는데 술 깼는데, 모르는 시커먼 놈이랑 엉겨붙어서 자고 있었네. 그래서 자기 먼저 깼기 때문에 그냥 집에 갔어요. 집에 가지고 그 사람 거기서 얼어서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얼어서 죽을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 고의가 있었어요. 어째 죽어도 할수 없지, 이런 점을 검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제 그 살인이나 혹은 자기로서의 유기죄 같은 경우에는 자기범도 되고 부작위범도 되는데, 만약 유기치사죄로 검토를 한다면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유기의 고의만 있었다 이러면은, 이제 유기의 경우에도 이제 그 유기죄의 주체가 문제되는데, 우리나라는 유기죄의 주체나 아니면은 부진정 부작위범의 보증인 지위에 있어서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흐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냥 몇분 같이 걸어간 거 그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냥 몇분 같이 걸어간 거. 이 사람이 같이 술 먹은 친구도 아니고, 만약에 같이 술을 먹었다면은 구조를 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술 먹은 사람들 잘 데려다 줘야 됩니다. 같이 술 먹고 뭐 도로에 나가서 누워 있는데 그거 안 구하면은 유기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행행위가, 그런 보증인 의무를 발생시킬 만한 선행행위는 아니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나왔죠. 세 번째는 이제 또 이것도 보증인 지위 인정은 아니고, 유기죄의 주체와 관련된 건데, 여호와의 증인 수혈 거부 유기치사 사건은 뭐냐면은, 보통 학설에서는 요거 살인 사건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봤는데, 판례가 유기치사로 이제 구성 요건을 확정을 했어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어머니고 딸이 있는데, 이게 몇살안 됐어요, 딸이. 근데 사고가 나서 현대의학상 최선의 방법은 수혈을 하면서 이제 그 수혈을 하는 것이다. 피가 출혈 과다가 돼가지고 봉합을 하면서 수혈을 하는 건데, 종교적인 신념에 의해서 수혈을 거부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의사가 그래도 긴급 비난으로 수혈을 이제 시키려고 혈액봉지를 들고 갔는데, 어머니가 그 혈액봉지를 탁 빼들어가지고 방바닥에 펴대기를 친 다음에 발로 밟아서 터트려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수혈을 못하고 애가 죽었어요. 이럴 경우에 어머니는 유기죄의 주체가 되는 거죠. 어머니는 요 경우에는 이제 부작위범이 맞는데, 그 유기죄의 경우에는 자기범일 수도 있고 부작위범으로도 행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작위범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도움이 필요한 노모와 살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출장을 2, 3일 정도 나갔는데, 2, 3일 원래 돌아올 예정이었어. 돌아올 예정이었는데, 에이, 그 집에 돌아가기 싫다. 안 돌아간 거, 부작위에 의한, 지구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지구고, 출장 간게 아니고, 이제, 당신이랑 보지 않겠어. 이러면서 노모에게 빠이빠이 하라고 나오면은, 자기에 의한 직업, 두고 떠나는 거. 그 다음에, 애를 갖다가 고아원 앞에다가 갖다 버리고 집에 가는 거. 이것은 자기에 의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유기죄는 기본적으로는 자기범이고, 우리가 보통 유기 이렇게 했을 때는 거의 다 자기범으로서의 유기입니다. 부작위범으로서 유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말한 거. 출장 나왔는데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가는 거라든지, 같이 있으면서, 여호와의 증인 사례처럼, 어떤 구호를 방해한다거나,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것은 부작위에 의한 식으로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를 검토해야 되는데, 보증인지가 있다. 당연히 있겠죠. 가족이니까, 직계 존속이고, 자기 딸이니까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네 번째로 이제, 보람의 병원 사건인데, 뭐,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법을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다 소문이 난 거기 때문에, 다들 이 사건을 두고, 보람의 병원 사건 이러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보람의 병원 사건 뭐냐면은, 일단 아저씨가 있었는데, 아저씨가 옛날에는 금은방을 하다가, 뭐, 이렇게 좀 열심히 살아볼라 했는데, 금은방이 망했어. 그래서 집안을 다 말아먹고, 이제 아들하고, 어머니가 어머니가 아니고 부인이 생계를 유지하고 그 아이씨는 맨날 술 먹고 난동을 부리고 10년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루는 그 난동을 너무 심하게 부리다가 지푸레 삐끗하고 넘어져가지고 싱크대인가 여기 머리를 크게 부딪혀가지고 혼수 상태에 빠져버렸어. 그래가지고 병원에 부랴부랴 데리고 갔더니 아이고, 또 수술이 잘 됐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하루가 다르게 호전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인이 생각하길래, 이놈이 또 깨어나면 다시 난동만 부리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느니, 병원비도 비싸고, 그냥, 요번 기회에 당신 죽으라. 이렇게 생각하고, 퇴원을 강하게 요청했어요. 그래서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그 사람이 죽을 처지였는데, 호전은 되고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력이 필요한 단계였는데, 퇴원을 종용해서 그 의사가 인턴을 시켜가지고 퇴원시킨 다음에 선소호흡기를 그 집에서 뗐어요.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의료관행이 퇴원시키면 퇴원시키는 게 의료관행이 아닌가 해서 대부분 판례 결론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으로서 그 부인을 지목했고 나머지 그 의사들은 자기에 의한 방조범으로서 넣었단 말이죠. 보통 이제 학설의 유력한 견해에서는 그게 아니고 사태의 핵심 현상은 그 산소호흡기를 떼고 5분 정도 그 사람이 살아 있었거든요. 5분 정도 동안에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작위로서의 살인죄의 정범이다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보증인 의무가 있는 부인이. 근데 그걸 떼면은 그 사람은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 병원에서 다시 부르지 않는 한. 그렇기 때문에 사태의 핵심 현상은 떼는 거지. 퇴원을 시키고 떼는 거지. 그 구호 의무를 그냥 다하지 않았다. 그럼 뭐찬 수건이라도 머리에 얹어주랴 이런 건데 그러면은 정확히 보면은 그 떼는 그 산소호흡기를 떼는 자기에 있어서 정범이 그 의사들이 공동 정범으로서의 자기범이 될 것이고 부인이 교사범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부작위범의 보증인지 문제는 생기지가 않는데 적어도 이제 판례의 경우에는 이제 보증인지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은. 지금의 법 구조는 선행행위와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법령의 경우에 결정하는데, 이것이 가족의 구조를 전제를 하고 있고, 특히 동거 친족이 아닌 경우에, 아까 그 하수도 퐁당 사건에 보았듯이 보증인 의무가 보통 없다 혹은 유기죄 주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윤리적으로 이두 가지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그 어떤 개별적 행위 가능성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구호라는 것이 가족의 경우에는 자기가 계속 부양해야 되는 거지만 추운 겨울날 하수도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출하는 것은 자기가 그 사람을 계속 부양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고 노모와 달리 거기서 자신에게 필요한 어떤 행위는 경찰에 연락만 했어도 그냥 50원, 30원 요것만 딴그랑 해가지고 경찰에 연락만 했어도 사람은 살아날 수 있었단 말이죠. 이 경우를 과연 윤리적으로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경우로 보자면 부조리한 게 아닌가. 그래서 어떤 집에 그 여자친구가 놀러 왔는데 여동생이랑 같이 놀고 있어라 이러고 나는 과자 사러 갈게 이러고 슈퍼마켓 과자를 사러 갔더니 그 2층 자기 방에 여동생과 여자친구가 갇혀 있는데 불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오기 전에 한 명만 구할 수 있는데 한 명은 소방차가 와도 늦어서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여동생을 구할까, 여자친구를 구할까 이런 뭐 답이 없는 문제인데 분명히 윤리적으로 보면 답이 없는 문제인데 형법적으로 보면 답이 있습니다. 여동생을 구해야 돼요. 여자친구를 구하면은 살인죄의 정범이 됩니다. 동거친족인 여동생을 여자친구를 구함으로써 여동생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 하는 감수와 의사가 분명히 있었고 보증인 의무가 있었죠. 여동생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개별적 행위 가능성과 객관적 행위 가능성이 있었고 명령 구분에 위반된 부작위가 있었기 때문에 여동생의 죽음에 대해서 물론 양형상 참작은 되거나 검사가 기소 단계에서 기소를 안할 수는 있겠지만 검사가 또 빡돌아가 기소를 하면은 저거 이론적으로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정범이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은 막 그냥 무차별하게 손에 잡히는 사람을 구한 것이지 굳이 그런 생각을 안 했어도 그렇게 된다는 부조리한 게 아닌가. 뿐만 아니라 선행행위와 성행행위로서 구조효과가 발생된 경우와 애초 아무런 구조 효과가 발생되지 않은 경우를 다르게 취급할 윤리적 이유도 찾기 힘들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EX2에서 나와 있듯이 낚시하는데 둥둥 떠내려 간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법령 계약 선행행위에 의해서 보증인 지위가 생기질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막대기를 내밀었어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내밀어가지고 막대기를 잡고 한 10초간 이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쉬었어. 허프허프 이러고 있는데 에라이 이러면서 막대기를 다시 횟수에가 거두어들어가 다시 아 이러고 떠내려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냥 처음부터 아 이러고 떠내려간 거랑 막대기 한 10초 쉬게 해주고 막대기 뺏은 거 이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쵸? 차이가 없죠. 근데 막대기를 내밀었다가 빼뜨려버리면은 살인죄의 정범이 되고 처음부터 멀뚱멀뚱 보고 있으면은 아무 죄도 되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의 그 형식설과 실질설을 결합시킨 결합설의 보증인 지위의 발생 근거에 의하면은 뭔가 선행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 선행행위에는 구조 효과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에 인적이 드문 산길 도로에 차에 치인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싣고 가다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러고 또딴 데다 버리고 가면은 그 사람은 살인죄의 정범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좀 윤리적으로 그 동일한 평가를 해야 될 거죠. 애초에 계속 한그 사람의 행위가 일관성이 없었다 뿐이지. 결과의 측면에서나 어떤 사람이 결과 발생을 해야 되는 그런 공정으로서의 정의에 의해서 경계지어진 자유의 범위, 자유의 경계에서 도출되는 어떤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윤리적 평가가 동일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차이가 나는 것은 결국 보증인지를 좀 좁게 판단하는 성행위 계약 가족 이런 경우만 보증인지가 있다고 판단하는 어떤 지금 법 구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보증인지를 입법적으로 넓힐 것이 요구가 됩니다. 그 사마리아 민법, 특히 자신이 전화 한 통, 막대기 한 번, 이런 것으로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구해야 되는 어떤, 그래서 구하지 않으면은 그 결과에 있어서 책임을 지는, 유기치사죄나 과실치사죄의 책임을 지는, 그런 법이 도입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 그 범위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방가로 3, 눈에 보이는 사태에 대한 부작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태에 대한 부작위. 그렇다면 이 사마리아 인법이 혹시 무차별적으로 범죄의 범위를 확대할 위험은 없는가? 낚시꾼 수십 명이 둥둥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조하지 않는 것과 그냥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프리카 난민을 돕지 않는 것 간의 차이는 무엇인가? 적어도 도덕적 비난 가능성에 있어서 차이가 없다고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피터 싱어의 실천 윤리학 이런 책들을 보시면 서광사에서 나온 책인데 적어도 우리는 돈을 내어서 아프리카 난민을 도우면은 그 도움만큼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어떤 사람이 추위와 굶주림에 죽어가는데 돕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아프리카 난민을 구하지 않는 것을 형벌로서 처벌해야 되는가? 만약에 아무런 어떤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방가로 사의 차이점 차이점이 존재한다. 첫째로 이제 부작위 범위 보호 기능에 의해 법익 침해를 야기하는 상태를 지배할 것을 요구한다는 보증인지위 요건 그 소로마자 3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계속되는 내전과 집권층의 부패로 인해 저발전하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단지 구호 지원을 개인적으로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작위에 의해서 그 사태를 지배하는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증인 지위 요건 3을 충족하지 못하고 둘째로 부정의한 분배는 부작위와 동일한 구조로 보기가 힘듭니다. 부정의한 분배는 일종의 체제에 의한 자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법이나 상속세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아주 큰 부를 축적한 사람이 다음 세대에 그 부를 계속해서 이전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법률들, 법체제들, 그리고 그 법체제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유지해 나가는 그런 자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부작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그 보증인지 분석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정의한 분배가 유지되고 있을 때, 누구를 처벌할까가 아니라 세금과 같은 장치를 통해서 어떻게 정의로운 방향으로 재분배할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을 롤즈의 원초적 상황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원초적 상황의 원칙적인 목표는 정의로운 사회, 질서정연한 사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상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죠. 근데 이거 우리가 응용해 가지고 우리가 일단 어떤 현실에서의 질서정연 가능한 사회를 상상한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 모든 것이 정의에 꼭 들어맞도록 이루어진다는 것까지 얘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롤즈 자신도 시민불복종에 대해서 길게 논의를 했고 시민불복종의 개념이 인정된다는 것은 어떤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라고 할지라도 그 사회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부정의하고 불공정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불정의를 환기하고 개선하는 방향의 하나로 시민 불복종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튼 원초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쓰고 어떤 사회 기본적인 구조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그 무지의 베일을 벗었을 때 우리가 정의로운 구조와 약간 동떨어진 혹은 많이 동떨어진 그런 사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롤즈의 논의에서는 정의로운 질서 중요한 사회, 그리고 드워킨의 논의에서는 변호 가능한 분배, 이런 것과 현실 사회가 떨어져 있을 때, 멀어져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고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관련한 규칙들도 역시 원초적 입장에 의해서 정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원초적 입장에서 사람들은 그런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특히 분배의 문제와 관련돼서 정의롭지 않은 사회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형벌을 생각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어떤 체제의 분배의 부정의와 관련해서 그 체제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은 그 체제에서 그 가장 최빈층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어떤 면에서 그 체제 유지에 자기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모두가 감옥에 갇히는 것 이상의 어떤 해결책을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의 분배 자체는 행위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령과는 달리 부의 분배는 그 재산 자체의 재분배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난민에게 세계의 부가 부정의하게 분배되고 있는 것은 세금과 같은 직접 재산권의 이전을 통해서 남한 사회가 좀더 많은 GDP의 일부분을 국제 구호 원조금으로 써야 되고